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토요일 새벽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중국은 국제규범에 따라 행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대응에 실패한 중국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처벌의 문제가 아닌 중국이 따라야 할 확립된 국제규범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목표는 중국이 국제규범을 따를 시 미국이 중국과 함께 행동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과 상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은 국가 기밀과 인공지능 능력의 절도 행위를 멈추게 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사업하기 위해 기술 기업이 파트너 절반 이상을 중국인으로 구성하는 일은 바이든 행정부에선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당선인은 중국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은 퇴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보국장이 3일 중국은 2차 세계대전 이래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존 맥클리프 국가정보국장은 월스트리트저널 신문 기고문에서 중국이 미국과 끝이 정해져 있지 않은 대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과 전 세계를 경제적, 군사적, 그리고 기술적으로 지배하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패권을 추구하는 중국에게 어떤 도덕적 경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중국이 생물학적으로 강화된 능력을 갖춘 군인을 양성하기 위해 군인들을 대상으로 인체 실험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맥클리프 국장은 또 간첩행위와 속임수 등 중국이 규범을 거부함으로써 미국 가정에도 연평균 4천에서 6천 달러의 손해를 끼친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이를 일본 외무성 차관과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3일 보도자료에서 비건 부장관이 이를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차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의 주춧돌로서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은 양자와 영내, 그리고 북한 문제를 포함한 국제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인 동맹 조율을 논의했다고 대변인실은 덧붙였습니다. 최근 각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면서 여러 나라들이 이동 제한 등의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자택 대피령을 재도입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3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라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자택 대피령은 중환자실의 환자 수용 능력이 15%를 넘어갈 경우 해당 지역의 주점과 미용실 등의 영업을 중단하고 기타 상점들의 수용 인원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이 기간 주민들은 필수 활동을 제외하고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스웨덴은 자일 자국 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 방식을 다음 주부터 내년 1월까지 대면에서 원격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3차 대유행 국면에 들어선 한국 정부는 오는 7일부터 약한 달을 연말연시 특별 방역 기간으로 지정했으며 서울시는 5일부터 오후 9시 이후 마트와 독서실, 미용실 등의 영업 시간을 제한하고 대중교통의 야간 운행을 추가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4일 지난 2월에서 3월 1차 대유행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확진자 600명을 넘어서는 등 급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최근 민주화 인사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홍콩 정부의 조처를 비난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3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홍콩의 용감한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한 홍콩 정부의 정치적 박해에 경악한다며 평화적인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 법원을 이용하는 건 권위주의 정권의 특징이며 국민의 자유로운 발언과 자유로운 생각이 중국 공산당의 가장 큰 두려움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토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해 도성민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한반도 안보 환경을 넘어 글로벌 동맹과 파트너십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새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개인적 친분에 의존한 대북 협상에 나서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실적 목표를 설정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행정부의 일방적 조치를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북한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안남도와 황해도 지역이 구름 많이 끼거나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서쪽과 강원도 지역의 기온이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오릅니다. 양강도 전역이 영하 18도로 가장 낮겠고 장전이 0도에서 시작됩니다. 낮 기온도 서쪽과 강원도 지역만 어제보다 1, 2도 정도가 오르겠습니다. 삼지연이 영하 3도, 원산, 장전, 함흥, 김책이 9도로 오늘 북한 지역에서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한반도 안보 환경에 국한됐던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글로벌 동맹과 파트너십으로 발전했다고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평가했습니다. 미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이 정확히 궤를 같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네퍼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3일 한반도 안보 환경에 집중했던 미한 관계가 경제, 무역, 에너지 안보까지 확장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 애틀란틱 카운슬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미한경제협력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화상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한국이 성장하고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미한관계의 폭과 깊이도 이와 비례해서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as Korea has grown and as Korea's prominence on the world stage has increased.
네퍼 부차관보는 90년대 초에는 양국 관계가 대북 억지력과 침투 방어 등에 집중한 안보 파트너십에 국한돼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중심의 미한 관계가 현재는 세계적인 글로벌 동맹과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o whereas in the early 90s it was a very peninsula focused relationship, I think
특히 미한 양국 간 투자와 무역의 흐름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의 6위 교역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 LNG 수입국 1위인 점을 예로 들면서 미국은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경제 교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한 미한 간 활발한 보건 협력 등이 미한 관계가 어떻게 번영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예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한 관계가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역내에서 가장 강력하고 최상의 동맹 중 하나라는 점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또 이날 토론회에서 미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한국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 정확히 궤를 같이 한다며 양국이 이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양국이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국제 규범에 대한 존중, 아세안 중심성이라는 원칙에 기반해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 정책 간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미한 양국이 공동으로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한 5세대 5G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 제공 등의 성과가 있었고 8월에는 사이버 안보, 법 집행, 태평양 도서국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실무 협의체 회의를 처음 개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 정책 간 협력이 시작점이지만 몇 가지 좋은 성공을 거두었다며 미한 양국이 공동의 이해관계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하고 확대해가길 바란다고 네퍼 부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이날 네퍼 부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한 자유무역협정, 미일 무역협정 등 질높은 양자 자유무역협정에 중점을 맞추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And certainly we want to continue to use these agreements to expand trade investment opportunities bilaterally.
네퍼 부차관보는 미국이 이런 무역 협정을 양자 무역과 투자 기회 확대뿐 아니라 영내의 자유롭고 호혜적인 무역을 보장하는 데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부의 뉴스 치다 켬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개인적 친분에 의존한 대북 협상에 나서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또 새 행정부는 현실적 목표 설정을 통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런 접근법을 북한이 악용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이 일정 부분 성과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innovative feature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diplomacy on North Korea is to engage at the summit level.
This is understandable. 아이논 전 특보는 3일 워싱턴의 민간 단체 애틀랜틱 하우스와 한국 국제 교류 재단이 공동 개최한 화상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이 북한과 정상급 회담에 관여한 것이 혁신적인 특징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개인적인 친분에 기댄 협상에 의존했다며 이것이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개인적 친분에 기댄 협상에 나서서는 안 되며 최대 압박으로 대변되는 제재에만 의존하는 것 역시 피해야 한다고 아이논 전 특보는 조언했습니다.
The most obvious one is don't over-rely on personal diplomacy. Another lesson I think is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국가정보국 북한 담당관은 미국이 현재 처한 상황으로 볼 때 북핵 협상에서 시간은 미국 편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estimates that you can see in various open sources are around a half a dozen weapons worth of fissile material per year.
일각에서는 북한이 더 이상 핵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만큼 시간이 미국 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양한 공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1년에 5개에서 6개의 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이 북한의 대규모 제재 위반을 허용하는 등 잘못된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비핵화 협상의 목표를 현실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괄 타결이 아닌 단계적 접근이 더 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t's not giving up the goal of complete denuclearization. It's not accepting North Korea as a permanent nuclear armed state.
아이논 전 특보는 단계적 접근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북한을 영구적인 핵무장 국가로 인정하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말 그대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각 단계에서의 합의를 잠정 합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아인혼 전 특보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첫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며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를 공식화하고 핵물질 생산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칼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잠정 합의 개념에 동의한다며 하지만 북한은 이를 잠정 합의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잠정 합의를 통해 일정 부분을 양보하고 미국 측으로부터 제재 완화 등 양보를 얻어낸 뒤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They're trying to make some kind of partial concession to us to get some relief. So to Pyongyang, an interim deal is just
미국의 입장에서는 잠정 합의가 비핵화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첫 잠정 합의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포괄적인 핵 동결은 단기적 목표를 위한 현실적인 제안이 될 수 없다며 그보다는 실험 중단 유지가 더 현실적인 제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병현 한국 서울대 교수 역시 단계적 접근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데에는 동의하면서도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agree that the interim deal or phase deal would be practical and more realistic. But that is dangerous as well. By holding
행동 대 행동 협상을 진행하게 되면 어느 순간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경우에 대비해 완화한 제재를 다시 부과하는 스냅백 조항을 적용할 수 있지만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할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성기영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동맹과의 외교관계 복원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성 책임연구원은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미한일 삼각협력을 강조할 것이라면서 다만 삼각협력의 목표가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우려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바이든 당선인이 산적한 국내 문제에 집중하며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북한이 미국의 우선순위에 북한은 없고 무시당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다시 관심을 끌기 위해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we'll reach the conclusion that maybe North Korea is a low priority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it's being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초기에 북한과의 대화에 관여하는 데 대해 관심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아인혼 전 특보는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약속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좋은 신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의회가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의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행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를 제한하는 조항이 3년 연속 포함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가 약 4개월간의 협상 끝에 7,405억 달러 규모의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최종 합의했습니다. 상원 군사위 관계자는 3일 VOA에 전날 확정된 최종안에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상원과 하원 각각의 법안에 모두 담겼던 것으로 상하원 간 이견 없이 최종안에 담겼습니다. 다만 이 조항의 주한미군 감축 요건에 대해선 상원 법안이 명시한 내용으로 합의됐습니다. 최종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영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 부분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이 북한의 위협 감소에 비례한다는 점도 입증하도록 하는 하원 법안의 추가 요건은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의회는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행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2018년부터 매해 국방수권법에 포함시켰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타미 더거스 상원의원은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논의는 금전적 조건이 아니라 역할 부담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퇴역 군인 출신인 더거스 의원은 3일 워싱턴의 브루킹스 연구소가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 동맹의 미래를 주제로 연 화상대담에서 자기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거스 의원은 또 순전히 금전적 측면에서 방위비 분담을 논의하는 것은 더 부유하고 재정적 역량이 더 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가들과 할 수 있겠지만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의 경우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방위비 분담 논의에서 미국은 우리의 동맹 또는 동맹은 아니라 단지 친구인 국가들만이 짊어질 수 있는 부담을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거스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역할이 방위비 분담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들이 한 발 더 나아가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거스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첫 국방장관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한국 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의결된 것에 대해서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권이라는 중요한 가치에 대한 논의 없이 한국과 북한의 진정한 화해는 있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규 기자입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3일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완강하게 나온 것에 대해 한국 정치인들이 응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Politicians were scrambling to try to come up with a way to improve relations with North Korea.
갑자기 정치인들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 방안을 앞다퉈 내놓고자 하는 게 북한에 보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이 고집스럽게 나오니 잘 대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풀이된다면서 이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국회 외통에서 처리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은 남북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대북전단 살포 사안이 정치적으로 이용된 불행한 경우라면서 진정으로 문제 삼아야 할 것은 북한 내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자유연합의 수찬 숄티 대표 역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가 닿을 수 있도록 노력을 더해야 한다며 하지만 오히려 한국은 북한의 요구에 굴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It's horrible, it's appalling because the South Korean parliament is doing the bidding of the Kim regime. I mean, this is something.
숄티 대표는 무섭고 끔찍한 일이라면서 그 이유는 한국 국회가 김정은 정권의 요구대로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요구했던 내용이라는 주장입니다. 숄티 대표는 한국 국회가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지킬 도덕적 의무가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접경 지역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안전을 위협받는다는 논리에 대해서 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 대북전단을 보내는 인권단체들이 아니라 바로 북한 정권이라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인권단체들 탓이라고 하는 건 책임전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한국 내에서 대북인권단체에 대한 조치가 점점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now we're seeing open hostility with punishment.
처음에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단체에 대한 무관심을 보이다가 억압을 했고 지금은 공개적인 적대감을 보이며 처벌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명령에 따르고 굴복하며 투항하겠다는 메시지를 북한 정권에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얼마 전까지 한국의 국방부도 스스로 해왔던 것이라면서 갑작스러운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가 의아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이라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논하지 않고는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할 수 없다면서 북한의 인권을 무시하면 진정한 남북화해를 이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또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는 민주주의 가치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가치가 결코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대북전단과 물품 살포를 금지하는 한국의 법안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또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말살하는 북한 정권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탈북민들이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대북 정보 유입을 강화하는데 한국은 이를 막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미국과 영국, 일본,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미국의 망명한 한 전직 북한 간부는 3일 VOA에 한국 집권당이 국회 외통위에서 대북전단과 USB 등의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한 데 대해서 마음이 매우 심란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학습받을 땐 노동당은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교시했는데 한국 집권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비라 등 대북 정보를 보내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이 전직 간부는 핵무기는 북한 정권만을 지키는 수단이고 외부 정보는 그 정권에 속은 주민들의 의식을 깨우는 생명줄이라며 자유민주국가인 한국 정부가 그 생명줄을 끊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정보는 오히려 북한 주민뿐 아니라 남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켜준다며 과거 남한을 증오했던 자신이 정보를 접한 뒤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했습니다. 북한 밖으로 나오기 전만 해도 남한 사람들은 다 나쁜 놈, 접촉하면 다 간첩으로 생각했고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최근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북한에 들어가면서 한국이 세계에서 매우 잘 살고 북한 정권이 가르친 게 거짓말이었으며 여러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런 정보를 금지하는 건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말살시킨다는 겁니다. 앞서 한국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외통위에서 제1야당의 반발 속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전단뿐 아니라 북한에서 컴퓨터 메모리 막대기로 불리는 USB, 금전 등 물품을 승인 없이 북한으로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징역 3년 이하 또는 미화 2만 7천 달러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집권 여당은 특히 법안의 주요 목적이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고 밝혔지만 전단 살포 범위를 제3국을 거치는 이동을 포함한다고 명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 사는 탈북민들은 이런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거짓 선전으로 체제를 유지하는데 그 정권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의식을 깨울 수 있다는 논리를 북한 수뇌부가 수용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북송 제1안인 출신으로 탈북 후 일본에서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인 에이코 가와사키 씨입니다.
모두 우려하고 있죠.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는가고 아 이건 진짜로 그 활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고 정보를 차단시키면 북한 사람들은 또 벌레처럼 완전히 고립돼서 바깥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어떤 노예 생활을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21세기에 북한 같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A코 씨는 자신은 일본에서 자유를 조금 누리다가 북한으로 갔기 때문에 외부와 비교라도 할 수 있었지만 북한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은 그럴 능력조차 없다면서 외부에서 정보를 꾸준히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탈북 난민으로 입국한 뒤 지난 2012년 미국 하원 청문회 출석해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증언했던 한송화 씨는 미한 동맹이 강조하는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법치의 가치에 큰 혼란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 유입을 더 확대하는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채택했는데 동맹인 한국 국회는 오히려 금지법을 추진하고 있어 당황스럽다는 겁니다.
당황스럽죠. 한국도 자유세계인데 그 자유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만이 북한도 자유세계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보내줘야 된다고 저는 100% 그렇게 인식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 정부가 반대하고 이 사람들이 활동을 자유를 막아버리는 것은 그건 북한하고 똑같은 정치 통치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항의합니다.
실제로 미국 의회가 지난 2018년에 채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북한 인권법 재승인법은 USB와 오디오, 영상 재생기 등 구체적인 기기까지 명시하며 기존보다 대북 정보 유입 수단과 내용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따라 대북 정보 유입과 인권 단체들에 대한 지원 예산을 늘렸으며 미국 의회는 2020 회계 연도에 관련 예산으로 $1,000,000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영국에서 탈북 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인 박지연 징검다리 대표는 영국 내 인권단체들과 정치인들도 대북 정보 유입을 금지하는 한국 내 법안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어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단체들에서는 정보에 관한 부분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CSW에서도 발표한 자료들도 나오고요. 북한 주민들이 이제 지난 10년간 해외에서 정보를 받으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고 이제 주민들이 인식 상황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영국 국회 안에서도 이제 정보의 자유에 대해서 항상 많이 얘기를 하세요. 아마 이번에 지금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유감을 표할 것 같아요.
박 대표는 과거 독일을 방문해 옛 서독 정부가 동독과 대화하면서도 다양한 채널로 외부 정보를 꾸준히 동독에 유입해 통일의 기반을 다진 게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취임 초기 독일을 방문해 발표한 한반도 평화 관련 베를린 구상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면서 또 평화로운 통일을 얘기하는 지금 현 정부가 북한 주민들이 알아야 될 정보를 막는다는 것은 우리 그 자체가 그 평화를 원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 것에 대해서 사실은 분노하고 우리가 뭐 지금은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정보 시대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서 살고 있어요. 정부가 보내는 진짜 정부의 그 어떤 목소리만 들을 수 있을지 바깥 목소리를 들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맞춰서 북한 주민들도 정보 시대에서 나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본인들이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깨달음과 또 본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이 권리 중에 하나예요. 그것까지 박탈하면서 현 정부가 이룩하려는 평화통일이 무엇인지 진짜 과연 묻고 싶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앞서 BOA에 북한 정부가 반발하는 제재와 압박은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며 남북 대화와 접촉, 교류 협력을 통해 북한이 정상국가로 발전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해야 실질적인 인권 개선과 증진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가 이번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남북관계개선촉진법이자 한반도 평화증진법이라고 표현한 것도 같은 취지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한국 민간단체 중에 처음으로 풍선을 통해 대북정보 유입을 시작한 탈북민 출신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은 그런 접근이 너무 순진해 역이용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과 교류하다 보면은 이것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북한 당국이라는 게 그렇게 자기 체제 무너지는 그런 대화를 하나요? 절대 안 하죠, 교류를. 오히려 영영당했죠, 지금. 참 불쌍한 건 북한 동포죠. 7세기 노예가 그들이죠. 노예라는 것은 인권이 없잖아요. 그 인권 중에 가장 원초적인 것이 알 권리, 볼 권리 이런 게 없는 거거든요. 그 근거가 라디오 인터넷을 허용하지 않는 유일한 폐쇄 국가입니다. 아, 그게 보낼 수 있는 정말 빛인데 이것이 그걸 막는다는 것은 정말 가장 불쌍한 자를 가장 학대하는 그런 행위가 되죠.
이민복 단장은 일부 가스 자격증이 없이 이벤트성 행사를 하는 아마추어 단체들 때문에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이 침식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단 살포 시기와 장소를 공개하지 않으면 접경 지역은 안전하며 이를 위반하는 단체는 지금처럼 경찰이 현행법으로 저지할 수 있다며 집권 여당이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숙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미국 행정부 교체 기간 동안 자신들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력을 과시하는 형태의 전략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 새 행정부가 조기에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 행정부 교체기에 한국 정부의 과제는 상황 관리라며 과도기에서 북한이 도발로 갈 수 있는 요소를 줄이고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과거 미 정권 교체기에 자주 도발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무력 시위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원하는 수준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판단하면 관심을 끌기 위한 도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오바마나 트럼프 출범 때와 달리 핵 개발에 자신감을 갖고 완성도가 높은 만큼 우월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기 위해 기술력을 과시하는 형태의 도발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17년 11월 마지막 시험 발사를 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지난 10월 당창건 기념 열병식에서 선을 보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시험 발사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입니다.
기술적이라는 것은 그간 진전된 부분을 강조했다고 봐야겠죠. 따라서 재진입 기술을 보여준다든가 또는 다탄두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기술적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사실 시기적으로 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사했다고 평가합니다.
한국 정부는 동시에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국제사회 대북 제재, 수혜 등으로 경제가 크게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의 강경 대응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고강도 도발 대신 대화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인민생활 향상은 아무래도 제재 완화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경제가 어려워지면 밖으로 나올 요인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의 국경 봉쇄 등 여파로 생필품 부족과 물가 급등 등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차기 행정부나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과도기적 상황에서 북한의 향후 행보에 대해 도발과 대화 두 가지 가능성 모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선 조 바이든 미 차기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국 새 행정부가 문제를 대화로 풀 용의가 있고 대화를 시작하자는 정도라도 긍정적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며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의 후임을 조기에 임명해 발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 등을 통해 북한에 도발 자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노력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당국자는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에 이란 핵 합의 모델을 적용할 것이라는 일부 관측에 대해 두 사안의 차이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 안에 있으면서 모든 사찰을 받았지만 북한은 진작 탈퇴했고 이란은 핵탄두를 만들지 못했지만 북한은 다섯 차례 핵실험을 해 개발 단계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란 핵합의는 국제사회 협력과 공조, 인센티브 제공 등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이루어졌다며 힘들지만 잘 이루어진 합의가 시사하는 것은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사상 첫 미북 정상 간 합의인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선 계승되면 좋은 합의라며 미국과 북한이 핵 문제, 양국 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논의하는 데 어떤 분야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큰 틀을 만들었다는 게 장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핵동결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폐기 등 중간 단계 합의로 만족할 가능성에 대해선 오래전부터 걱정해온 이슈라며 궁극적으로 잘 되면 좋은데 초기 단계에서 끝나면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는 버릴 수 없는 목표라며 초기 단계 그 자체로 완결되면 위험한 아이디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산적한 국내 정치적 과제들로 바이든 차기 행정부도 북한 도발 같은 대외적 불안정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바라는 조기 대북 메시지에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설사 미국이 북한의 대화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의 대화 방식이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막연한 대화 제의에 그칠 경우 북한이 이에 응할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추후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북한이 원하는 정도의 수준의 어떤 대화나 합의가 가능한가까지도 어느 정도 미국이 약속을 해줘야 확실하게 도발이 억제가 되는 것이지 뭐 대화하겠다 좀만 기다려라 이 정도의 메시지 가지고 과연 북한이 도발을 억제를 하고 기다려주겠느냐에 대해서는 좀 두고 봐야 될 일이라고 봐요.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한국 당국자들이 북한 도발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데 대해 북한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한국 정부가 미국 대선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북한한테 보내는 메시지의 가장 핵심은 도발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하게 되면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자체도 매우 강경한 정책으로 돌아왔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북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편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핵 수석 대표로 활동했던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다음 주 방한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유엔이 지정한 외부 식량 지원 필요 국가에 포함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자연재해 영향 등으로 식량 안보가 악화됐다는 지적입니다. 안소연 기자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또다시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FAO는 3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45개 나라에 포함시켰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을 식량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이 어려운 국가로 분류하며 인구 대다수가 적은 식량 섭취로 고통받으며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제적 제약, 특히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주민의 식량 불안정 취약성을 증가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과 9월 초 사이 발생한 여러 태풍에 따른 홍수로 남부 지역 주민들이 목숨을 잃고 곡물과 가옥, 인프라도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올해 양국 연도에 외부 지원이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하는 북한의 식량 부족량이 얼마인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앞서 전년도 양국 연도에 북한이 식량 구매 131만 4천 톤, 외부 지원 27만 1천 톤 등을 통해 모두 158만 5천 톤을 외부에서 들여왔습니다. FAO는 지난 2007년부터 북한을 식량 부족 국가로 지정하고 주민들에 대한 낮은 식품 섭취량과 부족한 식품 다양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왔습니다. FAO가 지정한 45개 외부 식량 지원 필요 국가 가운데에는 아프리카 나라가 34개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 국가는 9개로 레바논과 예멘, 시리아, 방글라데시 등입니다. 한편 지구관측 글로벌 농업 모니터링 그룹은 앞서 올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연이은 폭우와 홍수로 예년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 사태 등과 맞물려 식량 부족 사태가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백남용 작가의 소설 벗이 미국 도서관 잡지인 라이브러리 저널이 선정한 올해 최고의 책 가운데 하나로 뽑혔습니다. 라이브러리 저널은 지난 30일 웹사이트를 통해 백 작가의 소설 벗의 영문판인 프렌드가 2020년 최고의 세계 문학 작품 10개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1998년 백 작가가 쓴 이 소설은 이마뉴엘 김, 조지 워싱턴 대학교 교수 번역으로 지난 4월에 미국에서 출간됐습니다. 젊은 여성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인과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소송을 맡은 판사가 자신의 결혼도 되돌아보는 모습이 병행되는 것이 주요 내용인 이 소설은 앞서 2011년에 프랑스에서도 번역 출간된 바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저널은 이 작품이 전체주의 체제 하에서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히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라이브러리 저널은 올해 최고의 책으로 자서전과 과학, 요리, 시 등 15개 분야의 도서 144권을 선정했습니다.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한국의 남성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미국의 대중음악의 순위를 매기는 빌보드에서 한국 노래로는 처음으로 핫백 순위 1위에 올라서 화제입니다.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2, 1, 기기! And today we're going to react to BTS Life Goes On. So, for those of you who don't know,
오늘은 우리가 방탄소년단의 Life Goes On을 이 노래를 모르는 친구들과 함께 들을 거예요. 이 노래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 노래는 BTS가 직접 만들었어요.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의 채널 가운데 하나인 긴깅 운영자들이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들으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영어로 번역된 노랫말을 들으며 눈물도 흘립니다. 이 채널은 지난 2018년부터 40여 개의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모두 BTS의 노래입니다. 뮤직비디오를 틀고 보며 자신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전부인데 현재까지 600만 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누적 조회수 1억 3천만 회를 보유한 미국인 가수 저스틴 버크 씨도 자신의 채널에서 BTS의 Life Goes On을 틀어놓고 즉석 평론을 던집니다.
This is just so beautiful and the voices sound so good. I think this might be one of my favorites.
감탄을 연발하며 이 노래 정말 좋네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인 것 같아요. 세상에 등의 반응이 10분 동안 이어집니다. 방탄소년단 BTS는 지난 2013년 데뷔한 한국인 남성 그룹으로 그룹 이름의 의미는 방탄이 총알을 막아내는 것처럼 살아가는 동안 힘든 일을 겪는 10대와 20대에 대한 편견에 맞서 음악적 가치를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멤버는 진, 지민, 제이홉, 뷔, 슈가, RM, 정국 등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의 Life Goes On, 인생은 계속된다는 지난달 24일 미국 최고 음반상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즈에서 레이디 가가, 저스틴 비버 등 세계적인 가수들과 함께 나란히 Best Pop Duo Group Performance, 즉 최고의 공연을 선보인 그룹에 주는 상 후보로 최종 확정되면서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미국의 3대 대중음악 시상식인 빌보드 뮤직 어워즈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일찌감치 수상 소식을 전한 데 이어 이번엔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까지 오르면서 한국 대중음악계는 물론 미국의 대중음악계를 놀라게 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BTS는 미국 대중음악사의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11월 출시된 BTS의 한국어 노래 Life Goes On이 한국어 노래로는 최초로 빌보드 핫 100에서 정상을 차지한 겁니다. 하루 앞서 29일에는 BTS의 새 미니앨범 V가 빌보드 메인 음반 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BTS 음반이 빌보드 200에서 1위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2년 6개월 만에 다섯 장의 앨범이 빌보드 200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룹으로서는 영국의 전설적인 그룹 비틀즈가 세운 2년 5개월 이후 최단 기록입니다. 빌보드는 미국의 음악 잡지로 창간된 지 100년이 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업계지로 시작해 1936년부터 음악 관련 음반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매주 발표되는 싱글 인기 순위 목록인 빌보드 핫100 차트는 음원 판매량, 스트리밍, 라디오 방송 횟수, 유튜브 조회수 등을 종합한 노래 한 곡의 성적표로 세계 대중음악의 흐름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BTS의 핫100 1위 소식은 미국 대중음악사에 한 획을 긋는 소식이 됐습니다. 빌보드는 30일 핫100 차트 62년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어 노래가 1위를 차지했다라고 전하면서 비영어권 노래 중 한국어가 1위에 오른 것은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BTS가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의 뿌리를 둔 낡은 관습의 서구 음악 산업을 뒤집어 엎었다면서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음악 잡지 롤링스톤스는 고난을 인정하면서 치유와 희망을 제공하고 현재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라면서 이 노래와 노래가 수록된 음반을 평가했습니다. Life Goes On은 BTS가 지난달 내놓은 신규 음반 B의 대표곡으로 이 음반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거친 자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 BTS 멤버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노랫말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세상이 멈췄어. 끝이 보이지 않아. 출구가 있긴 할까? 사람들은 세상이 변했대. 다행히도 우리 사이는 여태 안 변했네. 멈춰있지만 어둠에 숨지 마. 빛은 또 떠오르니까. 뮤직비디오에는 잠옷 차림으로 방에 모여 화면을 바라보는 7명의 멤버들이 평범했던 일상을 떠올리며 미래를 바라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지난달 20일 BTS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된 후 20일 동안 1억 7천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미국 내 BTS 팬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 됐습니다. 미 전역에 2,600만 회원을 두고 있는 팬클럽 US BTS Army의 제키 알바즈 씨는 VOA에 한국어 노래로 빌보드 정상을 달성한 최초의 그룹을 지원하게 돼 기쁘다며 그들은 가능성이 있고 칭찬받을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BTS는 다양한 방식으로 영감을 주고 있다면서 너무나 많은 중요한 주제에 영향을 미치고 가사를 통해 공감을 만드는 것을 성공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한인 청년들도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예술대학에 재학 중인 자이언 장 씨는 그래미상 후보 소식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운데 이번 성과는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BTS가 이전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끊임없이 깨뜨리고 있어 팬이라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남학생인 대니얼 군은 자신은 K-POP 팬이 아니지만 이미 미국 문화의 여러 측면과 섞이고 있다면서 미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것이 K-POP의 매력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그룹 BTS의 국제적인 성과는 탈북민 청년에게도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2014년 미 중부 시카고에 정착한 탈북 대학생 데비 김 씨는 BTS의 노래를 꾸준히 들어왔다며 전 세계에 한국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반갑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인가 그때부터 들어봤는데 Save Me라는 BTS 노래 들어봤고 Fire도 들어봤고 그리고 Fake Love라는 것도 들어봤고 한국 K-POP 그 보이그룹 중에 제가 제일 노래 제일 많이 아는 게 그냥 BTS예요.
북한에서 한국의 대중가요를 들어봤던 데비 김 씨는 노래가 대중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체제 선전인 북한 노래보다 순수한 감성이 담긴 외부의 노래를 들으며 자란 북한 청년들은 정신세계가 다를 것이란 겁니다.
그 해외 음악을 BTS 같은 노래들 이렇게 듣고 자란 이제 고향 청년들은 그만큼 그 노래나 가사에서 나오는 주제 또는 그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받은 생각을 많이 촉진시켜 줄 것 같아요. 제 고향에 우리 북한의 노래들은 사랑에 대한 노래들도 이제 많기는 하지만 그 주제가 다 다른 주제와 이제 연결이 되었어요. 뭐 예를 들면 그게 조국이라는 주제와 연결이 됐다던가 아니면 고향이라는 주제와 연결됐다던가 아니면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그렇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런 노래를 들을 거 잘하면 그냥
데뷔 김 씨는 BTS의 노래 Life Goes On이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 청년에게도 좋은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사를 들으면 그냥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넣은 시를 듣는 것처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 또는 오늘 부닥친 일이 어렵긴 하지만 언젠가는 그게 끝이 나고 또 새로운 날이 오겠고 내가 바라는 삶을 모습을 이제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 노래가 가사들이 이렇게 쓰였으니까 아마 이거를 들으면서 공감하고 그리고 희망을 얻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B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안남도와 황해도 지역으로 구름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약간 강한 바람이 서쪽 지역은 용현과 양덕에 또 동쪽 지역은 강원도와 함경 북도, 함흥과 장진으로 불겠습니다. 오늘은 서쪽과 강원도 지역만 아침에는 어제보다 1에서 3도, 낮에 1에서 2도 정도가 오르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지역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양덕과 평안북도 지역은 오후에 맑아집니다. 약간 강한 바람이 양덕 지역만 불겠습니다. 오늘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입니다. 남포는 영하 3도, 신의주 영하 7도, 구성은 영하 8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평양 남포 구성이 4도, 양덕과 신의주가 3도입니다. 자강도 오늘도 맑겠습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15도입니다. 강계는 영하 13도, 희천 영하 11도. 낮 최고 기온은 중강 강계가 2도, 희천이 4도입니다. 황해 남북도 지역입니다.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에 용현과 신계 지역에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 영하 2도입니다. 개성은 영하 5도, 사리원 영하 4도, 신계는 영하 6도에서 시작되고 낮 최고 기온은 해주와 개성이 6도, 사리원과 신계는 5도입니다. 강원도입니다. 평강 지역은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원산과 장전은 맑겠습니다. 오늘 강원도 전역에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 특히 장전은 오전에 더 강한 바람이 일겠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영하 1도입니다. 장전은 0도, 평강은 영하 9도. 낮 최고 기온은 평강이 4도, 원산과 장전은 9도로 오늘 북한 지역에서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맑겠습니다. 함경 북도와 장진은 종일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고 함흥은 오후에 바람이 더해집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6도입니다. 청진 영하 4도, 김책은 영하 3도. 장진의 아침 최저는 영하 17도, 낮에는 영하 1도까지만 오릅니다. 청진의 낮 최고는 7도, 함흥과 김책은 9도입니다. 양강도입니다. 해산이 오전에 구름이 많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삼지연 쪽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해산과 삼지연 김영곤의 아침 최저 영하 18도입니다. 낮에는 삼지연이 영하 3도까지만 오르고 해산은 영하 2도, 김영곤은 영하 1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맑겠고 서해는 구름 많거나 흐려집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2.5m로 먼바다 쪽이 높게 일겠고 서해는 0.5에서 1.5m로 오전에 먼바다 쪽이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함경남도와 양강도 일부 지역은 맑겠지만 대부분 지역이 구름 많이 낍니다. 또 남포는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고 평안남도와 황해도 일부, 또 장진과 삼지연은 오후에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 정도 오르겠고 낮 기온도 대부분 지역이 오늘보다 1, 2도 정도 올라가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중국은 국제 규범에 따라 행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대응에 실패한 중국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처벌의 문제가 아닌 중국이 따라야 할 확립된 국제 규범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목표는 중국이 국제규범을 따를 시 미국이 중국과 함께 행동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과 상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은 국가기밀과 인공지능 능력의 절도 행위를 멈추게 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사업하기 위해 기술기업이 파트너 절반 이상을 중국인으로 구성하는 일은 바이든 행정부에선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당선인은 중국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은 퇴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보국장이 3일 중국은 2차 세계대전 이래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존 래클리프 국가정보국장은 월스트리트저널 신문 기고문에서 중국이 미국과 끝이 정해져 있지 않은 대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과 전 세계를 경제적, 군사적, 그리고 기술적으로 지배하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패권을 추구하는 중국에게 어떤 도덕적 경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중국이 생물학적으로 강화된 능력을 갖춘 군인을 양성하기 위해 군인들을 대상으로 인체 실험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클리프 국장은 또 간첩행위와 속임수 등 중국의 규범을 거부함으로써 미국 가정에도 연평균 4천에서 6천 달러의 손해를 끼친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이를 일본 외무성 차관과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3일 보도자료에서 비건 부장관이 이를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차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의 주춧돌로서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은 양자와 영내 그리고 북한 문제를 포함한 국제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인 동맹 조율을 논의했다고 대변인실은 덧붙였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최근 민주화 인사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홍콩 정부의 조처를 비난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3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홍콩의 용감한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한 홍콩 정부의 정치적 박해에 경악한다며 평화적인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 법원을 이용하는 건 권위주의 정권의 특징이며 국민의 자유로운 발언과 자유로운 생각이 중국 공산당의 가장 큰 두려움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홍콩은 역사적으로 조슈아 원과 아그네스 차우, 이반 남, 지미 라이와 같은 시민들의 평화로운 운동을 기를 수 있는 자유롭고 열린 체제의 혜택을 받아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홍콩 주민들은 기본법과 중형 공동선언, 유엔 조약, 그리고 세계 인권 선언에 따라 그들에게 보장된 권리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 공산당의 억압적인 통치 아래 놓여있는 홍콩 주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 전 세계 동맹과 협력국과 함께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홍콩 치안법원은 2일 민주화 시위를 이끌었던 조슈아 왕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홍콩 경찰은 반중매체 사주인 지미 라이를 사기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절대적 빈곤 퇴치에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관영매체인 중국중앙방송은 시 주석이 3일 공산당 지도부 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시 주석은 2013년부터 빈곤 퇴치 운동에 주력해왔으며 올해 말까지 빈곤을 끝내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중국은 2012년 말을 기준으로 1억 명에 가까운 농촌과 시골 주민들이 가난에 허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방송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 경제 발전의 불균형이 여전하다며 가난한 지역의 고용과 주택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